퇴근하고 싶다.
일요일부터 퇴근을 외치는 건가? Sure.
퇴근.
어디 봅시다. 필수할 거 없나, 오늘은? 아이, 필수할 게 없네, 요즘.
스파이 패밀리 시사회를
아, 예. 다녀오셨군요.
3개나 가게 됐습니다.
네?
두번 갔다 왔고요. 내일 세 번째 거 갑니다.
네?
하나라도 되라 하고 한 6개를 넣었는데 3개가 됐어요.
너무 당첨률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나 50%잖아.
아마 저같이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이제 그 목요일 날 시사회랑 토요일 날 시사회가 돼가지고 있었는데 목요일 날 시사회 끝나고 집에 왔는데 한밤 1시쯤에 인스타로 DM이 왔어요. 추가 합격되셨는데 혹시 오실 수 있으시냐고. 네, 그래요. 이러고 말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마 저랑 비슷하게 생각한 사람이 해가지고 두개 됐다가 비슷하게
아,
이제 목요일 걸
물어보는구나.
봤으니까.
근데 중복이면 뭘, 보통은 자동 그건데, 아마 뭐 지원한 사람이 좀 적었거나 뭐 이런 거였을까요?
아, 그게 아니라 이번에 시사회를 엄청 크게 했더라고요. 목요일 날 시사회를 코엑스 전체 관을 다 빌려서 했어요.
뭐, 전점이요? 그러니까 모든 관?
네. 그러니까 코엑스에 있는
아.
관 전체를 다 스파이 패밀리 시사회에 쓴 거예요. 시간대를. 슬롯 하나를. 그래갖고, 그래서 한쪽, 그러니까 원래 홀수관 짝수관 있잖아요. 짝수관을 30분 먼저 시작해서 상영관 4개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왼쪽에 돌비부터 해서 나머지 관까지 쭉 30분 있다가 시사회를 시작했는데.
스파이 패밀리 첫 끝장판이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성대, 이렇게 성대, 이게 요즘도 스파이 패밀리가 그 정도로 인기가 많나요? 난 그거부터가 좀 일단은.
그래야만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쭉
엥?
찾아보니까.
뭐예요?
이게 배급 한 권을 따오려고
네.
회사가 제가 찾아보니까 한 3, 4곳이 붙었나 봐요.
아하.
그래서 이거 판권 경쟁이 엄청 세져가지고 그 로열티 값, 그러니까 국내 한국 판권 따오는 로열티 값으로만 100만 석이 손익분기가 됐대요. 그래갖고 어떻게든
100만 명을 채워야 된다고요? 관객을?
100만을 채워야 된다.
스파이 패밀리 100만 가능한가? 모르겠네.
애매하죠?
네, 뭐, 사실 저도 시즌 1쿨만 보고 2쿨을 안 봤는데, 저 스파이 패밀리를. 뭐, 곤란 봐야죠. 근데, 사실은 뭐저 귀멸의 칼날도 무한열차 편 이후로 안 봤기 때문에, 이게, 시작하면 끝이 못해. 뭐 하여튼
그들도 이제 어떻게든 만석이라도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마케팅에 돈을 엄청 쏟아갔고, 그날 시사회 날에 아이돌들을 엄청 불렀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이돌들이 포토가
손익분기점이 더
더
높아지겠구만.
높아지겠죠.
이제
그래갖고 이제 뭐 인플루언서들도 부르고 뭐 이제 포토월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리고
됐구나.
이제 그또 메가박스 쪽에서는 성우들 내한해가지고 GV까지 했고.
일본은 할만하지. 그러니까 아직도 코난 성우들은 한 번도 내한을 안한것 같은데. 뭐 하여튼, 네. 그건 여기서 할 얘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일 세 번째 시사회를 갑니다.
시사회를 며칠을 하는 거예요? 뭐 시사회만. 지금 대충. 한 일주일 하나?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유료 시사회였고요. 그 언제든 하든 저는 이제 GV표를 사가지고 간 건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이 마지막 시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목요일 개봉이고 수요일 개봉이었나? 그리고 영화는 스토리는 되게 유치해서
원작 기반 뭐가 있을까요?
원작 오리지널 스토리라서 그게
아, 그래요? 아,
잘 나요.
원작에선,
그리고
아, 얘네도
네,
무슨, 저, 코난처럼 그렇게 가는 건가?
그렇게 나갔고, 살짝 짱구 극장판처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뭐냐, 개처럼 가는
영상,
게 아니네요? 그, 뭐야.
귀멸의 칼날이나 뭐 그쪽처럼 스토리 그걸로 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재밌게, 킬링타임용도 아니다. 그냥 진짜 재밌게 즐기러 가는 영화. 음흠. 이제 영상이랑 연출이 좋아가지고 스토리는 커버가 되는 스토리가 조금 그래요. 스토리가 조금 허점이 많은데 그래도 연출이랑 영상이랑 그런 거 액션 씬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걸로 충분히 커버칠 수 있지 않나? 그 정도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요즘 뭐 아 맞아요. 그 저희가 지난번에 아 그 드니 빌레브 얘기하다가 제가 다운폴 얘기를 했었는데 다운폴이 재개봉을 하더라고요. 이번 주인가에 그러니까 녹음일 기준 이번 주에 개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개봉을 웬일로. 그래서 오랜만에 영화관 나들이를 갈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그 영화를 뭐 TV 집에서는 몇 번 집에서는 그냥 TV로 봤지만 뭐 한번 그래도 그런 영화 한번 영화관에서 그러니까 재밌게 나중에 알았던 영화를 이제 재개봉을 통해서 뭐 극장에서 한번 볼 수 있는 거 그것도 참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인터스텔라가 10주년이라서 미국에서는 지금 IMAX 개봉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뭐 우리나라는 하려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중 걸려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아마 여름쯤 해야겠죠? 아, 지금 이게 아직 루머여서 아직 뭐 공식 발표가 된 건 아니에요.
아직 발표가 아니군요.
그게 아마 실제 개봉했던 때 맞춰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네. 근데, 듄이 얼마나 가려나? 약발이 아직 있나요? 뭐, 파면은 900만 넘, 이제 곧 1000만 갈 것 같던데, 걔네들은.
듄이 되게 조용한데, 이게 웃긴 게, 듄은 일반관은 엄청 자리가 많이 남아요.
다 IMAX로 몰리는 건,
네, IMAX나 돌비 쪽으로 몰려가지고.
옛날 걔도 비슷했잖아요. 저 오펜하이머도 네, 비슷했죠.
살짝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그리고 스파이 패밀리가 아마 IMAX랑 돌비 시네마로 개봉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충 돌려가며 교차 상영하지 않을까 정도. 근데 만약에 스파이 패밀리 반응이 그렇게 IMAX가 좋지 않다 싶으면 이제 바로 다시 듄으로 덮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겠죠. 일단 팔로우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 보잉 관련 잔혹사 얘기가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는데 저 땅콩님 전해주시죠.
요새 계속 보잉기가 말썽을 일으키는 것 같은 소식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고고도 잘 가다가 좀 수직 낙하를 했다든지 787기인가 그랬던 것 그렇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조종사들이 실수한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보잉기 잘못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뭐 또 그런 건가요? 그때 옛날에 737 맥스처럼 제대로 숙지 못하고 해서 일어난 사고 이런 건가요? 그거는 모르죠.
이거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777기가 타이어 하나 터진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뭐 보잉기 잘못이네 뭐네 이러는 기사가 있는데 사실 타이어가 이륙하다 터지는 것도 온갖 이유로 터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777은 문제의 기종도 아닌데다가 아주 나온 지 오래된 거라서 터졌으면 정비를 못했거나 아니면 타이어가 오래됐거나 뭐 아니면은 활줄에 뭔가 있었거나 그건 그거대로 문제긴 한데 그래서 이게 보잉이 특별히 잘못해서 터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는 있는데 이런 마이너한 사고들은 종종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 와중에 음모론이 하나 터졌다기보다는 보잉에서 품질 일하다가 품질과 관련한 문제를 이제 고발한 위슬블로우라고 하죠. 이분
내부 고발자죠.
존 바넷. 네, 내부 고발자 존 바넷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이게 뭐 의문사라고 하는데 의문의 자해 자국으로 사망했다라고 경찰에서 뭐 밝혀졌고, 근데 이분이 이 사망하기 전에 보잉의 뭐 787과 관련된 품질 문제, 생산과 관련된 각종 문제를 고발했다고 해요. 뭐 압박에 못 이긴 뭐 인부분들이 기준에 못 미치는 품들을 만들어서 사용해서 조립을 했다. 뭐 이런 고발을 했는데 이분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그냥 딱 여기까지가 사실이고 거기서 더하면 음모론이자 억측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을 안 하겠는데요.
뭐 썰이 있긴 합니다. 뭐 그 이제 이분이 자기는 절대로 자살을 안 할 거다. 근데 만약에 내가 죽으면 점점점 이런 말을 했었다는 썰이 있어요. 그 뭐 어디까지나 썰이긴 한데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네, 요 여기까지 저희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하도록 할게요. 근데 뭐 그런 말도 있기는 해요. 실제로 뭐 그냥 뭐 평소 수준의 지금 이제 비행기 이런 사소한 사고들이 이게 아직은 평년 수준인데 지금 이제 보잉이 저희가 지난번에 전해드렸던 저 문 날라간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언론의 주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이가 사소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마다 이제 보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뭐 그렇게 평년만큼 이제 심각한 건 아닌데 이제 뭐 과장되는 면이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단 확실한 거는 일단은 뭐 저 그 뭐야 737에 문이 떨어져 나간 건 사실이고 이제 일단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조사가 벌어지고 있는 거는 맞아서 네 그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또 청문회 나오고 뭐 이러진 않았죠. 아직 뭐 하려나 청문회 또 지난번에 737X 그때 그 비행 금지장 했을 때처럼
그 정도는 아닌데 이걸로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또 떨어지거나 인명사고가 나면 하겠죠?
그때는 정말 운이 좋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뭐야 문 터진 자리에 아무도 안 앉아서 인명사고가 발생 안 했죠. 다행히도. 만약에 누가 앉아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장담을 못했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소식은 이제 저희가 사실 제가 이건 편집하다가 이미 일이 터져 편집하는 도중에 일이 터져서 제가 이제 넣었었는데 이제 유자가 결국 닌텐도에게 100기를 들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상금 240만 달러를 냈고요. 그다음에 유자는 이제 서비스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뭐 원래 이게 오픈 소스였대요. 유자가 근데 오픈 소스를 다 내렸고 그다음에 일단 뭐 이게 후원도 받고 있었는데 후원도 다 중단을 했고 네, 그랬는데 저희가 뭐 지난 방송 때 얘기했던 대로 이제 닌텐도의 이 에뮬레이션에 대한 이제 이 스탠스 자체는 사실 좀 과도하게 좀 공격적이다라는 저희가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스위치가 워낙에 이제 오래된 하드웨어 플러스 이제 뭐 암호화가 너무나도 사실 닌텐도가 보안과는 사실 거리가 먼 회사기 때문에 맨날 뭐 하면 맨날 뚫리는 게 일상인 회사라서 그 뭐 사실 이 닌텐도의 주장 자체가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는다라는 제가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빠르게 그냥 내리고 보상받고 뭐 그냥 저 보상금 내고 이런 합의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이 그런 좀 킹이적 가심이 있죠. 이제 이게 이 유자 팀이 뭔가 치부가 있었나? 약간 그런 좀 의심이 좀 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이제 각자 제출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뭐 이제 진짜로 좀 불법으로 보일 만한 뭐 그런 게 좀 있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그러고 뭐 또 벌써 뭐 저 정신적 후계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아마 그 유자의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름이 수유입니다. 그 저 수율이 아니고요. 이름이 수유고요.
너구소.
여기는 그래서 그 아예 좀 뭐지? 그런 후원 같은 걸 전혀 안 받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닌텐도가 아니 뭐지? 저 유자 팀이 했던 실수를 안 밟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과연 닌텐도가 얘네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시점님 어떤 것 같은 거예요? 왜 얘네들이 갑자기 꼬리를 내렸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롬파일 덤프
그 뭐가 관여를 했다?
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디스코드 채널 디스코드 채널에서 이제 공유되는 거를 관리를 안 했든가. 그래서 아마 뭐 익명으로든 뭐로든 했던 정황이 들켜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너희가 이걸로 계속 프리, 이게 오픈소스고 이런 걸로 밀고 나갈 거면 우리도 다른 걸 까겠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뭔가 쥐고 있으니까 닌텐도 쪽에서도 세게 걸었고.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이 드는 게 얼마 전에 그 펠월드 나오면서 뭐가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닌텐도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발표했던 게 우리 카피라이트 거느린 놈들 가만 안 두겠다 하고 입장 발표했던 게 있으니까 아마 그 일환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이제 막 우리가 다 조사하고 있고 알아보고 있으니까 너희들 메일 그만 보내라 라는 식으로 이제 공지를 냈었는데 사실 그거 잡을 거면은 이런 쪽 먼저 그 롬파일 유출이나 뭐 이런 것 쪽 잡는 게 먼저였으니까 그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일단 닌텐도에서는 뭔가 쥐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유저 쪽도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뭐 그렇죠. 그게
네.
아니 뭐 닌텐도 이렇게 법무팀에 이렇게 자원을 쓸 거면 좀 보안에 좀 자원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닌텐도 자체가 조금 자기들이 더 못 만들잖아요. 에뮬레이터를.
맞죠. 그렇죠. 사실 이게 그 뭐 그 이제 저 마리오 그때 마리오 그 슈퍼 마리오 그 이제 3D 3부작이라 그러죠. 리마스터.
64.
뭐 닌텐도 마리오 64 있었고 그때 선샤인이랑
예.
그 오디세이였나?
오디세이.
예, 그렇게 해서 묶었던 그게 다 사실은 에뮬레이션이었죠. 사실 근데
아, 오디세이는 스위치 게임이었다.
아, 오디세이. 아, 오디세이가 아니라 뭐였니? 아, 갤럭시.
슈퍼 아, 갤럭시.
예, 이렇게 세 개가 아, 이게 슈퍼 마리오 갤럭시. 아, 우리나라에서 딴 이름으로 나왔었나? 이게 슈퍼 마리오 갤럭시가 우리나라에서는 딴 이름이 바뀌었던 걸로 기억하긴 하거든요. 아, 슈퍼 마리오 위 갤럭시 어드벤처 이랍니다. 이름이.
아하.
당체 왜 이름이 이딴 식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는데 네, 우리는 근데 이제 걔네들이 다 에뮬레이션이었는데 0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좀 별로 포팅이 잘 안 됐다. 아, 포팅이 아니지. 그냥 에뮬레이션 돌린 건데 그냥 그 에뮬레이터 성능이 0 아니어서 뭐 네,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뭐 닌텐도 64 이런 애들은 진짜로 돌리기가 쉬워야 될 텐데 왜 이러지?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온라인에 있는 에뮬레이터보다 닌텐도에서 만든 에뮬레이터가 조금 더 부족해서 없던 버그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왜 이럴까? 맞습니다. 뭐 하여튼 닌텐도가 참 게임 자체는 잘 만드는데 그 주변 진짜 게임을 못 만들었으면 사실 닌텐도는 진짜 일찌감치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거 돌 맞을라나? 그렇지 않아요? 좀 얘네가 게임을 정말로 잘 만드니까, 그 게임의 그 뭐 게임성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게임성이 좋고 막 이러니까는 여태까지 살아남았지, 제 생각에는. 그, 만약에 게임마저 잘 못 만드는 곳이었으면은 좀 오래 못 갔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미야모토 시게루를 그 타이밍에 잘 데리고 온 건가? 막 이런 생각도 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네요. 그 슈퍼마리오 선샤인 에뮬레이터를 사용했는데 기존 게임에도 없는 프레임 드롭이 있다. 그 일단 이제 뭐 팔로우 좀 하고 고깃집이 좀 짧게 있죠. 짧게.
네. 놀랍지는 않지만 OTT에서 이제 하나씩 비밀번호 공유를 잡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곳에서 그 우리도 이제 계정 공유 검사할 거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 첫 해부터 아니 첫 해도 아니구나 2025년 초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은 저기 맥스에서 비밀번호 공유를 잡겠다고 했는데요.
네.
비밀번호 공유를 잡는다는 명분은 새로운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주장 하나랑 그 다음에 요걸 잡음으로써 우리에도 확장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음흠.
그래서 이제 사업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맥스에서 요거를 잡을 건데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없지만 우리는 이미 약관 속에 다 이걸 녹여놨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찾아봤더니 약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계정 공유를 하면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고 심한 경우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삭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서비스 약관에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읽어보지 않았겠지만 이미 어셉트를 눌렀기 때문에 공유하시는 분들은 계정이 사라질 수 있다. 까지 이제
늘 그렇지.
근데 이게 2월 27일 날 업데이트가 된 거래요.
아, 그러니까 슬쩍 업데이트 해놓고
그쵸.
그건 또 그거대로 좀 악질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내년부터 잡을 건데 이제 추가를 해놨다. 너희들은 뭐 언제나 그렇듯이 동의를 누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이걸 잡아서 너희의 계정을 삭제시킬 거다. 뭐 그렇게 될 거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처음에 서비스 시작했을 때 있던 내용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3월 5일 날 사람들이 찾아냈거든요. 근데 이게 2월 27일 날 업데이트 된 내용이래요. 그래갖고 아마 이쪽에서는 뭐 추가 서비스로 이제 이동하는 옵션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칼 삭제하겠다는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간 사실 벌어질 일이었는데 이제 역시나 이제 매출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사실 이게 정말 쉬운 방법으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약간 그거잖아요. 사실 매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거를 건드리는 거죠. 슬슬 안 되니까 기본 일반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는 뭐 이제 인위적으로 늘리겠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뭘로 할 건데? 그 다음은? 뭘로 매출 늘릴 건데 이제 그 이 치트 키를 이제 써버리면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네, 그 다음 소식은 뭔가요?
맥스의 밥줄이 될 해리포터 드라마 시리즈에 맞춰 여기 롤링 씨께서 또 헛소리를 하셨는데
이런 일 벌어질 때마다 그쪽은 이럴 것 같아.
그쵸.
네. 근데
이제 돈은 벌리니까 이거 어쩔 수 없고 그냥 무대응하는 것 같은데. 롤링이 조금 뭐 늘 그렇기는 했는데 그 이제 성소수자 쪽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원래 뭐 다양하게 안 좋은 스탠스를 취하고 계신 분이기는 한데 이제 트랜스에 관한 좀 안 좋은 글을 올렸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여기다가 댓글로 당신은 왜 저기 나치가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를 따라가느냐라고 이제 멘션을 달았어요. 이것도 조금 논점 흐리기는 한데 이제 이분 이제 롤링이 이제 뭐 트랜스젠더는 뭐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나치들은 이제 트랜스젠더의 건강이나 뭐 의학 관련 도서들을 다 불태웠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나치가 옹호했던 이데올로기를 따라가느냐라고 이제 멘션을 달았더니 여기다가 또 롤링이 너는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댓글에 다니? 뭐 이런 식으로.
누가 하는 소린죠?
그래갖고 또 이제 거기다 또 어떤 분이 또 댓글에 달았어요. 네. 이런 연구자가 있습니다. 구글로 검색해봐. 이거는 조금 뭐 존댓말로 한 것 같진 않아요.
해봐라 삐리리.
이것도 팩트 맞다. 요 연구자를 찾아봐라. 그랬더니 또 거기다가 내가 이 사람도 모를 줄 아냐? 말하면서 또 댓글에 달았더라고요.
몰랐던 것 같긴 한데.
난 다 아는데 이 사람은 또, 그 연구자라는 분이 이제 이 트랜스젠더의 의학 논문을 연구를 하신 분인가 봐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또 주장했던 다른 거는 또 뭐 열성은 도태된다 뭐 이런 연구를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거를 주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또 옹호하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또 똑같이 논점 흐리기를 하니까 이제 또 거기다가 다른 분이 님도 논점을 흐리고 계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댓글에 달았더라고요.
오, 거기서 키배를 하셨구만.
네, 그냥 아주 댓글이 살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사실 뭐 이 주제에 관해서는 아직도 꺼지지 않는 불씨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어가지고 이 주제는 계속 볼 때마다 어느샌가 보면은 롤링이 끼어 있고요. 이제 이 주장이 이제 한국으로 옮겨오면 똑같이 또 비슷하게 주장하시면서 싸우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켜봐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싸움입니다.
아, 뭘 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죠.
네.
하여튼 네 저 여기서 다룬다고 해서 저희가 이분을 지지를 할 리가 절대로 없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지금 트랜스젠더로 뭐라 그러더니만 이번에는 진짜 이제는 그때까지 가는구만. 아. 자, 그 다음은, 이번 주에 이제 저쪽, 이제 서쪽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소식이죠. 바로, 사진이란 무엇인가, 케이트 미들턴 에디션, 네.
여기도 영국이네요.
그러게 말이죠. 뭐, 배경 설명해야 되나? 일단은, 네, 배경 설명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원입니다. 또 이렇게 편집 도중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저희가 늘 방송을 하면은 업데이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캐서린 왕세자비가 그 이후로 자기가 암 투병 중이라고 발표를 했죠. 뭐 사실 이 얘기랑은 크게 결이 달라지진 않는데 그래도 그 소식을 미리 아시는 상태에서 다음에 저희가 논의할 부분들을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영국 왕실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해야 돼.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이제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죠. 왕세자비. 지금 이제 왕이 찰스 3세고 이제 윌리엄 왕세자의 아내 되시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작년 12월 이후로 지금 한 번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1월 달에 무슨 수술을 받았답니다. 복부에 수술을 받았다는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서 지금 안 그래도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판에 어머니의 날을 맞이해서 이제 사진을 올렸답니다. 인스타그램에다.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사진은 이제 자기랑 이제 자기 자식들 3명 이렇게 딱 갖고 사진 찍었는데. 사람들이 이게 딱 보니까 사진이 좀 이상한 거야. 사진이 뭔가 위화감이 계속 이렇게 느껴진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케이트 미들턴의 팔이 얼마나 긴 거냐. 근데 이거는 뭐 그 정도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뭔가 이상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뭐 저 예를 들어서 맨 왜 그 오른쪽에 있는 애가 아마 막내일 거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막내의 손가락이 이상하고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결혼 반지는 빠져 있고. 그래서 뭐지 이거는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저 트위터에 올리기를 이제 케이트 미들턴이 직접 이제 트위터에 올리기를 제가 합성하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이것들은 뭐 포토샵으로 건드리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에 제가 좀 포토샵을 좀 과도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입장을 올렸어요. 근데 여전히 뭐 이제 케이트 미들턴이 무슨 일인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뭐 이게 사실은 뭐 이제 트위터에 그 직접 올렸다고는 하나 그것도 그거대로 모르죠. 이제 역시 뭐 이렇게 직접 올렸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뭐 대변인이 올렸을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그래서 네, 온갖 의심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뭐 늘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이게 뭐 사진이란 무엇이고 약간 이런 얘기를 늘 하기는 하는데 이제 이거는 그 논란을 정말 역대급으로 가중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진 올라갔을 때 합성 얘기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얼굴이 잡지 사진.
예, 옛날에 이제 맞아요. 네, 옛날에 보그지의 표지 사진을 그대로 가져온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는 거는 아예 사진을 처음부터 만들었다는 소리가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제 생각에는 뭐 보통 근데 사람들이 미소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찍는 사진은 대부분 다 이제 미소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사실은 조금씩은. 그래서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럼 그 말인즉슨 거의 사진을 정말로 완전히 만들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라서
그게. 이번에 또 불륜설도 나와가지고
그건 뭐예요? 불륜설 나온 건 뭐예요? 뭐 그거 아니었어요? 뭐 저 왕세자가 뭐 사생아가 있다 뭐 그거 아니었어요?
예, 그 얘기.
근데 이게 뭐 저는 사실 읽진 않았는데 뭐 그런 얘기던데 뭐 결혼 전에 있었던 뭐 저쪽
아 그래요?
이게 불륜인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결혼 전에 있었다라는 얘기도 들은 것 같고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확실한 건 이게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이게 사실은 그냥 뭐 평소에 이제 지금 이제 케이트 미들턴이 모습을 잘 드러낸 이제 상태에서 뭐 이런 사진 올라왔으면 그냥 웃고 이제 뭐 해프닝으로 벌어지고 뭐 그냥 이러고 이제 넘어갈 문제였는데 지금 뭐 몇 달째 모습을 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뭐 괜찮다고 막 이렇게 괜찮다고 하려고 이렇게 사진을 뭐 합성해서 뭘 해서 올렸던 게 완전히 이제 역효과가 제대로 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건데 예. 평소 같은 상황이었으면 이게 문제가 될 일이 없었는데 네 평소 그쵸. 같지 않은 상황이 됐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뭐 그 와중에 뭐 지금 사실은 뭐 지금 뭐 찰스 3세도 그거라고 해서 그 뭐야 좀 암 걸렸다고 그랬다대요?
예. 그래서 후계 준비한다고
그 하여튼 네. 아 이게 아 맞죠. 이 중요한 이 얘기를 까먹고 얘기하네. 이 사진이 좀 더 말이 많아진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제 각 다양한 언론 매체 뭐 AP랑 그다음에 로이터랑 이런 데서 이 사진에 대한 게시 중지 명령이 올라갔거든요. 그 말인 즉슨 이 사진이 우리의 보도 윤리를 위반할 정도로 조작된 사진 같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에 게시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공지를 날렸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일이 커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건 있죠. 그 엘리자베스 2세가 너무 오래 하시긴 했죠. 많이 오래 하시긴 했는데
꽤 오래 하셨죠.
예. 네, 뭐 재작년 뭐 거의 70년 넘게 했으니까 뭐 하여튼 사실 저희 셋 중에서 영국 왕실에 대해서 제일 빠삭하시는 분이 사실 저 이제 땅콩고객님인데 아닌가?
아닌데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냥 이미 할 얘기는 다 나왔는데 뭐 어떤 여기서 뭘 첨언해드릴까요?
아니 뭐 첨언?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가지 뭐하러 이렇게 허접한 AI 사진을 올려가지고 뭐한지 잘 모르겠네요.
뭐 아니 근데 이게 엑셉제이터가 남아 있긴 하대요. 뭐 캐논 5D로 찍었고 그다음에 뭐 포토샵을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죠.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는 그 엑셉제이터가 다 삭제가 안 되나? 아니면은 그거 외에 또 이제 저런 그런 매체들한테는 사진을 따로 뿌렸나?
그러겠죠. 따로 뿌렸겠죠.
제 생각에는 따로 뿌렸을 것 같아요. 따로 뿌렸다가 내려주세요 한 것 같은.
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내리세요.
내려.
올려.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용서해도 저기 아들 손가락이 저렇게까지 이상하게 나왔으면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것도 그거고, 그, 결혼 반지 없는 건 어떡할 거야.
진짜 뺐을 수 있죠.
아, 그 난리 때문에?
아니에요, 그, 왕실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반지를 뺐다가 뺀 모습이 찍히면은 어떤 난리를 칠지 알기 때문에 평소에는
아니 지금 뭐야 지금 왕께서 난리를 치셨잖아요.
그렇죠. 그 난리를 겪은 사람의 며느리이기 때문에 절대 그냥 함부로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
그리고 자기 남편이 사실은 그 난리에 한가운데 있었잖아요. 왜냐면 자기 친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이혼하고 막 그랬으니까. 뭐 사실 엘리자베스 2세가 자신은 잘했지만 사실 자식 농사는 진짜 아마 이혼 한 번씩 했을 거고 저 한 사람은 저 뭐야 제프리 엡스타인이랑 엮여갖고 성매매 있었고요. 하여튼 네. 뭐 제가 최근 더 크라운을 보고 있어서 뭐 그런 이런 그치. 더 크라운을 보고 있는 요즘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정주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난리가 벌어져서 진짜 뭐지? 그러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혹여나 뭐 좀 뭐 몸이 안 좋으시다면 뭐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거를 듣진 않겠지 당연히. 근데 쾌차하시길 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어머님의 날을 기념을 해서 뭔가 올려야 했다는 거는 인정하겠지만 뭐 옛날 사진 올려도 됐잖아요. 왜 굳이 괜히 네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그 다음 소식은 이제 그 리비안이 이번에 새로운 전기차를 발표를 했습니다. 리비안이 그래도 R1이 꽤 성공을 했어요. 미국에서 뭐 R1S랑 R1T가 그래서 이제 이 차 얘네들이 이제 그 다음 차로는 뭘 내놓느냐 되게 초미의 관심거리였는데 이번에 R2랑 R3가 나왔습니다. 이제 R2는 원래 공개될 거라고 공공연하게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차인데 이제 R3는 약간 진짜로 저 스티브 잡스의 One More Thing 마냥 사실 One More Thing이라고 언급을 했더라고요. 아예 이번에 이벤트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둘이 다 이제 같은 플랫폼 기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R2가 이제 R1보다 더 작은 버전. 이게 좀 이상한 게 R1이 이제 제일 크고요. R2가 그 다음으로 작고 R3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더 커질수록 차는 더 작아져요. 좀 이상한데.
뭐 그래도 일관성은 있으니까 낫지. 볼 어디냐? 콜스타처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가 있어요. 사이즈랑은.
아마 근데 얘네들도 만약에 R3 그러니까 더 제일 작은 애가 두 번째로 나올 거면 걔가 R2가 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어쩌다 보니 이게 어쩌다 보니 얻어 걸려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 뭐 하여튼 하여튼 그래서 이게 R2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크기를 좀 찾아보니까 산타페보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저희가 저 작년 올해 오징어로 뽑았던 산타페보다 조금 더 짧고요. 그다음에 낮은 정도. 낮아요. 좀 더 낮은 그런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했듯이 이제 R1이랑은 다른 새로운 플랫폼, 그러니까 좀 더 작은 차를 위한 플랫폼을 아예 새로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로백이 3초고,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모든 모델이 480km, 300마일 이상을 찍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한다고 하고요. 뭐, 그러니까 진짜로 뭐 생긴 거 보면은, R2, 그냥 R1을 좀, R1S를 조금 줄인 그런 사이즈? 네, 그렇게 보이고요. 아마 그리고 이제, NACS를 지원한다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때 거기 이벤트에서 언급하진 않았는데 이제 저 테슬라 단자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이제 관건인데 $45,000 우리나라로 치면 한 6천만 원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게 아마 제가 알고는 R1 시리즈보다 한 반값 조금 더 되는 정도.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낮췄죠. 사실 리비안 R1이 진짜로 보면 뭐 걔네도 진짜 1억 만약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1억이 그냥 넘었을 차라서 사실 얘네들 가격을 낮추는 게 좀 절실하긴 했었죠. 그래서 45,000불 6천만 원 정도에 시작을 한다고 하고 얘가 이제 2026년 상반기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내후년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좀 불만이 있는데 이건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R2보다는 이제 R3가 좀 더 눈길이 가던데 R3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R2 플랫폼 기반으로 만들었고 조금 더 줄인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이제 R2랑 다르게 공개는 안 됐는데 이제 휠베이스만 이제 축거만 공개가 됐거든요. 이제 휠베이스가 2.8m인데 제가 그래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아이오닉5가 휠베이스가 3m예요. 그래서 아이오닉5보다 조금 더 짧은 그러니까 아이오닉5보다 더 작은 조금 더 작은 크기의 차량이고요. 그리고 뭐 아이오닉5 초기형과 다르게 얘는 뒷좌석 아니 저 뒷유리 와이퍼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뒷유리가 이제 열린답니다. 이제 개방해서 뭐 열어서 바로 뭐 이렇게 넣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 아이오닉도 그런 것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뭐, 하여튼.
적어도 와이퍼는 배웠어요.
와이퍼는 배운 게 아니라, 불만을 엄청나게 얻어먹고 한 거 아닐까요?
뭐, 그것도 뭐 하여튼. 맞는 말이긴 한데, 뭐, 욕 먹어서라도 배웠으면 됐죠?
하여튼, 이게 뭐, 그런 외건, 이제 뭐, 그런 보통 이제 외건들, BMW 외건들의 이제 그게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뒷유리만 살짝 열어서, 트렁크 절체 열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뭐, 넣고 꺼낼 때 이렇게 하는 용도인데, 그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이제 고성능 모델을 이제 따로 추가를 하는데 이름이 R3X예요. 그래서 뭐 좀 실제로 좀 이게 그냥 단순히 뭐 고성능 모델이 아니라 단순히 뭐 그냥 조금 더 모터 더 좋은 거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조금 다르대요. 그러니까 좀 이제 차축 길이도 조금 늘리고 약간 조금씩 아예 그냥 정말로 고성능 모델
2.0로 나온다고 하고요. 근데 얘네들은 아직 뭐 성능이나 이런 거는 전혀 공개가 안 됐습니다.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요. 가격도 몰라요. 근데 아마 뭐 당연히 R2보다는 조금 더 싸게 나오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R3를 보면서 참 이게 약간 R3X를 보면 좀 약간 옛날 그런 랠리 카들 뭐 예를 들어서 란치아, 델타, 인투그랄레 뭐 이런 애들이나 뭐 이런 차들에 좀 약간 좀 오마주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휠 모양도 보면은 이제 좀 약간 옛날 랠리 카들 휠을 많이 참고를 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디자인들을 봤을 때 좀 테슬라보다 확실히 좀 더 재밌다? 약간? 예, 저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리비안이 아직 옛날에 리비안을 테스트하고 있는 건지 뭐 우리나라에 뭐 리비안이 목격담이 있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한데 뭐 그게
그 리비안에 납품하는 회사의 테스트 차량이었다는 썰이 있어요.
아, 그렇죠. 하여튼 아마 근데 제가 알고는 아직 리비안이 미국 외 지역에 진출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마 걔네들 입장에서 미국 물량 소화하기도 지금 힘들 거예요. 막 그것도 좀 이따가 얘기할 건데 그래서 저는 테슬라보다는 리비안이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잘 이제 다룰 일이 없는 곳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신경을 많이 끄고 있긴 했는데 왜냐하면 근데 이제 제가 자주 듣는 팟캐스트 중 이제 호스트 중 한 사람이 뭐 최근에 원래 이제 테슬라를 탔다가 이제 요번에 이제 R1S로 바꿨는데 뭐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 보고 조금 궁금해지긴 하는데 뭐. 미국을 가지 않는 이상 구경하기는 어려운 차가 되지 않을까나 싶긴 한데, 그래도, 일단 이 R3X는 진짜로 좀 저는, 오, 이건 괜찮네. 약간, 얘도 사실 뭐, 아이오닉5급이니까, 뭐, 사실은 뭐, 완전한 뭐, 해치백 이런 건 아니지, 뭐, 그냥 크로스오버죠. 사실 크로스오버인데, 저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깊게는 안 봤고, 디자인 정도만 봤는데, 그 리비안의 디자인 언어를 아주 그대로 잘 답습하면서 잘 쓰면서 크기 줄이고 가격을 잘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기대했던 거 딱 그대로 나왔다는 느낌이었고 2026년 상반기? 내년 후반기 정도 나왔으면 했는데 좀 늦긴 하네요. 네,
그게 좀 네. 뭐 그 얘기 나온 김에 좀 얘기를 좀 하죠.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를 표하는 부분이 바로 회사가 망하기 전에 이 차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얘기가 있대요. 지금 R1도 사실 이렇게 비싼데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1억이 넘는 차거든요. 이게 실제로 좀 얼마지?
R1 시리즈가 옵션 이것저것 하면 7만 5천, 8만 달러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 환율이 많이 오른 거 고려하면 1억 가까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모터가 4개짜리 옵션이 있는데
듀얼 이제 기본이 듀얼 모터이네요. 기본이 듀얼 이게 가격이 얼마라고 안 나와요? 샵? 컨피그 해볼까?
그것도 원래 쿼드 모터만 있다가 워낙에 비싸니까 듀얼이 나중에 나왔어요.
아 시작이 7만 5천 불이네. R1S가
10만 달러가 넘죠. 옵션 다 하면
네, 뭐, 약간, 18만원에 깜짝 놀랐어.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 한 대를 손해보면서 판대요.
뭐, 팔 때마다 3만 달러 손해본다는 썰이 있어요?
네,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물론, 예, 네, 그거는 이제 공장 짓고 확장하고, 또 조지아인가 새로 짓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조지아가 원래 공장이고, 지금 일리노이에 새로 하고 있대요. R2 전용으로.
아닌가? 일리노이였나? 아,
일리노이. 지금 조지아에 지금 R1 만드는 게 이제 조지아에서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비용 이제 감가상각 반영되는 것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문제냐 아니냐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커 보이는 수치긴 한단 말이죠.
일단은 뭐 지금 얘네들이 뭐 누구처럼 구독제로 뭐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정말 생으로 차를 팔아서 하는 건데 차를 한 대 파는 것마다 이제 손해를 본다는 거는 그만큼 그냥 가지고 있는 뭐 투자 받은 건지 뭐진 모르겠지만
예.
그냥 저 현금 보유고로 그냥 불태우면서 지금 차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자기들 말로는 2024년인가까지 현금이 괜찮을 거라고 해 놓고는 유상 증자를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있긴 한데 기억하는 이유가 뭐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주식을 사셨어요?
아, 진짜야?
아, 그런 건 아니고.
어.
어. 아, 사실, 아, 털고 나오긴 했는데, 예, 아무튼.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좀 또 알지? 그래가지고. 아무튼,
아유, 내가 물어보기 잘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차 스타트업들 중에는 그나마 상태가 제일 좋아요. 그나마 상태가 제일 좋고.
뭐, 그렇죠. 저 루시드도 사실 상태 안 좋고.
루시드
하고요.
걔들은 뭐, 저... 솔직히, 그냥, 아랍의 석유로 버티고 있는 거고, 그 형들이 나가면 갈 거예요.
아니, 뭐, 이게 무슨 아이러니야. 오일머니로 전기차를 굴리고 있는 게 말이
그러니까, 아랍 형들이 이제 손 떼는 순간 걔들은 답이 없고요.
사실 그, 뭐야, 아랍 형들도 그거 아닐까요? 이제, 정말로 저 다 고갈되면. 석유 다 고갈되면 다음 그걸 찾아야 되니까, 뭐 하여튼.
그리고 네. 또 리비아는 이제 상업용 차량을 잘 하고 있거든요. 아마존도 그렇고, 아마존의 배달차를 리비안이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수입도 있고, 아마 그를 위해서 아마존이 지분 투자한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아직은 버틸만 하겠죠.
버틸만 할 거고, 아, 중간중간 캐시 모자라면 유상증자 받아가면서 아마 흑자 전환이 언제냐의 문제지 망할 것 같진 않아요, 얘들은. 물론 이건 투자 자문 아닙니다.
예.
제가 무슨 투자 자본을 하겠어요? 이 얘들은 적어도 나올 때까지는 안 망할 것 같아요.
적어 나올 때까지는?
적어 나올 때까지는 안 망할 것 같다. 그 이후 망하냐 마냐는 모르겠는데. 예.
아니 이게 사실 R3가 이게 뭐 언제 나온다 얘기도 없으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또 이제 이런 소위 전기차 스타트업 들의 이제 이런 방식을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왜 보통 사실 아이오닉 5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한 거 봅시다. 이제 걔는 바로 주문 넣을 수 있죠. 아마 언제부터 출고 시작하는지 이미 출고 시작했나 모르겠네.
물론 하여튼. 페이스리프트랑은 다른 게 페이스리프트는 있던 거 살짝 뜯어 고치는 거고 이거는 리비안의 경우는
아, 뭐 그렇죠.
플랫폼부터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죠. 아니 뭐 그러니까 제가 좀 지금 당장 최근 게 좀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겠는데 뭐 예를 들어 뭐 풀모델 체인지된 뭐 산타페라든가 이런 애들도 보면은 한 몇 달이 뭐 발표하고 몇 달이면은 인도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왜 다 하나같이 발표하고 1, 2년은 기다려야 되냐?
테슬라는 모르겠지만
1, 2년은 사실 저 애교고 저기 저쪽서 사실 이제 스타트업도 아니고 우린 뭐야 전 세계 자동차 기업 중에서 저 시가총액 가장 높은 회사는 한번 발표하고 뭐 2017년에 발표가 아직도 안 나온 차 있어요. 저 테슬라 로드스터라고. 왜 그럴까?
그 회사는 일단 CEO가 제일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 회사는 좀 논외로 하고 리비안 같은 기업이 이러는 건 이해가 되는 게 왜냐하면 얘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현금을 열심히 태우고 있어요. 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좀 보여주면서 아, 우리 좋은 차 만들고 있으니까 투자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 하이프를 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좀 한 2년 남은 거죠. 2년이면 꽤 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좀 미리 공개를 해서 하이프를 띄운 다음에 주가를 좀 띄워 올리면 투자를 받기가 쉽겠죠.
저, 뭐 사실은 그렇죠. 이게 사실 진짜 제품 자체를 발표한다기보다는 우리 살아 있어요. 아직. 우리 계획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살려주세요.
그럴 단계는 넘었다고는 생각하는데 리비아는 아직 그럴 단계예요.
근데 왜 테슬라는 왜 그럴까? 요번에 저 로드스터 또 이탈었던데 뭐 저 제로백을 1초 미만으로 하겠다 이래갖고 뭐 1초 때였나? 1초 미만이었나? 뭐 하여튼 그래갖고
1초 미만이건 1초건 지금 현대 21세기에 있는 타이어가 견딜 수가 없는 가속력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공중부양을 하나?
그렇죠. 별도의 추력을 제공하는 장치가 있지 않는 이상은 타이어 굴려서만은 달성할 수 없는 가속도입니다.
애프터버너스나? 아니 근데 하다못해 그 비행기도 전투기는 제로백 1초 미만 할 수 있나? 모르겠다.
이륙할 땐 안 돼요. 안 돼요.
아 뭐 이륙할 때 안 되면 다 안 되지.
이륙할 때 맞죠. 그죠. 오히려 제로백은 차들이 더 빠를 수 있어요. 몇몇 빠른 차가.
아, 옛날에 맞아. 그, 뭐야, 그, 탑기어에서 부가티 베이론이랑 뭐, 유로파이터랑 붙었는데, 맞아. 그때도 기억난다. 그 초반에는 부가티가 먼저 앞지르다가 이제 추력이 확 발생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확 앞으로 가긴 하더라.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걔는 참고로 제로백 2.5초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비행기는 제로백 빠르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활주거리 줄이는 게 목표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네, R3, 이 중, 저는 R2보다, 물론 이제 R2가 더 많이 팔리겠죠? 뭐 적당한 크기 SUV니까 더 많이 팔리겠지만, 저는 R3가 좀 더 땡겼던 것 같아요. 특히 R3X는 진짜 좀,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 디자인 자체가 막, 과거를 막 그런 디자인은 아니거든요. 특히 뭐 앞에 이제 헤드라이트 형상 이런 걸 봤을 때 현대적인 차예요. 근데 이 모양이나 지향하는 것들이 되게 레트로한 맛이 있는 되게 특이한, 되게 좀 독특한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 게, 얘네들이 R3를 만들면서 좀 아이오닉5를 좀 참고했나라는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 사실 아이오닉5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좀 되게 포지션이 되게 특이한, 뭐 그렇게 지상고가 높은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오버는 크로스오버인데 이게 좀 약간 되게 낮게 깔린 크로스오버 같은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아이오닉 5가. 근데 얘도 그런 좀 그런 R3도 좀 그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한데 대신에 이제 얘는 오프로드는 확실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R3X는 아예 그냥 막 저 랠리하는 것처럼 막 드리프트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영상에서. 뭐 그래서 네. 좀 참고를 했나? 막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뭐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아이오닉5는 되게 찬사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아이오닉5나 6나 이런 애들은. 그래서 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가 이것도 팔로업이면 팔로업입니다. 제가 사실 이게 팔로업이었는데 왜 내가 여기다 찔러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이게 아마 이번 주 유일한 AI 소식, 뭐 다른 AI 소식은 저 오픈AI의 CTO한테 저 소라 비디오 어디서 트레이닝했냐 이랬더니 어버버버 했던 거 사건 있죠. 그거는 왜 어버버버를 했을까? 예상치 못한 질문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잘못 말하면 날아가니까요.
야, 뭐, 아니 뭐 그냥 저 그 뭐야 사실 그러면서 이제 옛날 이제 똑같은 분이 이제 그 이제 이분이 그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조애나 스턴인데 이분이 애플의 크레이그 페데리기를 인터뷰했던 게 다시 발굴이 됐거든요. 그때 이제 뭐 또 그때도 뭐 하여튼 미래 제품 뭐 그때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뭐 이거 얘기하면서 아 이거 혹시 저 헤드셋에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막 장난기 있게 하니까 아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러면서 곧바로 그냥 쳐내던데 그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뭐 크레이그 페데리기는 그런 거에 익숙하니까 그런 인터뷰 익숙하니까 바로 쳐낼 수 있는데 이분은 진짜 못 쳐내더라고요. 아니면 이 어버버버 하다가 이제 그 조애나 스턴이 더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더 줬다 그래야 되나? 약간 좀 그런 느낌.
미디어 훈련이 안 된 분이군요.
예, 미디어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예.
아니면 준비를 안 했거나.
예, 뭐 그렇겠죠. 뭐 근데 뭐 그렇지 인터뷰를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PR 팀이 붙어서 이제 만약에 그런 큰 그냥 좀 높으신 분이 이제 직접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옆에서 PR이 붙어서 훈련을 시키거든요. 근데 좀 어버버거리는 모습이
조애나 스턴 같은 기자가 인터뷰할 거면 준비를 안 시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인데 하던데 네.
준비는 했는데 준비한 대로 대답은 했는데 이제 거기서 파고 들어올 거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약간 뭐 그 우리가 우리의 질문 범위를 벗어난 거잖아요. 나중에 이메일 날라오나 막. 보통 그런 거죠. 예, 그런 인터뷰는 보통 이제 미리
학습이 덜 됐네.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하거든요. 예. 예.
우리 데이터 세트가 예. 없는 질문이다.
데이터 세트가 없는 질문.
대답할 때 보면은 어디서 왔나요? 그랬더니 이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영상들로 이제 퍼블릭 어세스가 가능한 뭐 이제 훈련시킬 수 있는 데이터로 훈련시켰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멀쩡하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제 다시 유튜브요? 그랬더니
그거 질문 대답 잘못하면 고소당할 수 있거든요.
그쵸.
아니 여기서 유튜브라고 해도 문제야. 뭐 영화나 TV 드라마들을 참고했다 해도 문제야. 거긴 더 문제죠. 그쵸. 거기는 이제 저작권 고소당하니까.
뭘 얘기하는 순간 이제 그 스튜디오에서 들고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얘기해도 아, 나 엿됐어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사실 지금 AI 관련해서 저작권 소송하는 이유가 데이터셋을 이제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훈련시켰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데이터를 긁어간 데이터셋인데 라고 이제 들고 오니까
저 유튜브 맞아
계속 소송이 그것 때문에 이제 크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지금 사실 이 미터무라티도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아,
거죠.
아, 근데 유튜브는 그 저작권 그건 어떻게 되나? 그게 뭐 물론 저 TOS 상에 있긴 하겠는데 약관상에 있긴 한데 뭐 각자의 그 제작 컴퍼니가 이제 나서서 이제 고소를 해야 되는 건가? 약간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 자체는 이제 업로드할 때 유튜브 라이센스가 따로 있잖아요. 그 약관 따라서 움직이는 걸 텐데 거기에다가 이미 그 영세한 스튜디오들은 다 자기네가 제안에 걸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끌고 갔다 그러면은 정말 폭탄 터지는 거죠.
이게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도 폭탄 터지는 그렇죠. 약간
유튜브한테 혼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나 모르게 긁혀간 크리에이터들한테도 혼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잘하면은 크리에이터들이도 유튜브에다가 니들 왜 관리하느냐 이럴 수도 있고요.
방법이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들이 없네.
네.
제일 좋은 대답은 확실하게 안 긁어간다는 얘기인데 모르니까 버벅거렸겠죠? 아니면 그쵸. 긁어가는데
들어왔겠지.
아, 이거 얘기하면 망하니까 얘기 안 한 건가? 아, 그건 모르겠고요.
그렇죠. 어차피 어떻게 대답을 해도 네. 독이 되는 질문이라.
저 어떻게 해도 이거는 네 맞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각설하고 자 이게 팔로우업이거든요 사실. 근데 네. 뭐 어쩌다 여기다 놨는데 얘기해 주시죠.
팔로우업은 팔로우업인데 좀 길어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고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오픈 AI에서는 이제 처음 고소를 당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반박하는 거를 글을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를 했어요. 사실 일론 머스크는 상업적 수익을 만드는 데 동의를 했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영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논의를 하던 중에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은 그 영세 기업의 수장은 내가 되겠다 라고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원들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님 이랬더니 이제 여기다가 아 그러면 테슬라에 합병을 시키시다 이 얘기까지 나왔다가 그건 더 아닌 듯 해서 이제
님 재정리 아 그럼 그때부터 이미 재정신이 아니었구만.
네 그럼 나 안 해 이러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오픈 AI에서는 우리 얼마나 벌면 이거 수익을 얼마나 내면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머스크가 그걸로는 부족하다 몇 배로 올려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 있다. 그 처음에 오픈 AI에서는 우리가 이제 영세 사업을 시작하면은 이제 조심해야지 $700 million 라고 했으니까 100만 1000만
7억 달러입니다. 저희가 이게 제가 삭제를 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뭐였지? 아 맞다. 저
코요테
에크미 대 코요테 그거를 저희가 하면서 저희 그
제가 잘못 말해가지고
경매 가격을 번역이 잘못되고 그 세그먼트 전체가 틀어져 버리면서 제가 날렸거든요. 뭐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하여튼 계속하시죠.
그래서 수억 원? 수억 달러 정도를 벌면 되지 않을까?
7억 달러면
아 세버럴이라고 했거든요.
아 오케이.
그냥 억대 달러 금액을 벌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논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일론이 아 니들 1년에 빌리언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AGI를 만들려면
네 AGI를 하려면 10억 달러죠. 빌리언이면 네
빌리언이요? 빌리언이면 10억이죠. 예.
네. 네 그럴 각오가 아니면은 마음 접어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은 그 빌리언을 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 나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영세 사업은 내가 주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닌 듯 오픈 AI인데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러면 테슬라에 합병시키지 뭐 이런 식으로.
Of course.
네. 그래서 이제 나 안 해 이러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머스크가 나간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그렇다. 그리고 이제 또 일론 머스크가 비난을 했던 게 오픈 AI가 오픈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에 대해서 일론은 이미 이 이름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제 이메일 주고받은 내역에 보면은 우리가 AI로 만든 제품은 공개가 되어 있는 게 맞다고 보고 그 AI 모델이나 그 밑에 깔린 과학은 오픈하지 않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내부에서 그랬더니 일론이 오케이 이랬다고 하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픈 AI에서 아무래도 머스크가 계속 선동과 날조를 할 것 같으니 우리도 질 수 없다라고 이제
선동과 날조를 맞불로
시작하기 위해 맞불을 붙여서 붙이기 위해 일단 네 변호사를 로펌을 고용을 했습니다. 로펌이 이제 일론 머스크 저번에 트위터 인수할 때 인수 포기했더니 너 사과라고 고소를 했던 왁텔 왁텔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죠? 그 고소 내용에 대해서 항소하는 그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을 했고요. 그게 3월 11일이고요. 거기에는 정말 여기도 정말 선동과 날조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론의 주장은 논리적 맥락이 없고 그 다음에 하찮은 주장이며
아, 왜 이럴까?
정말 보통이 뭐야 정상이 아닌 소리를 하고 있고 그가 주장하는 그 어그리먼트 문서라는 거는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단어들이 되게 작은 걸 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3월 11일 날 법원에 그걸 반론을 제출을 했고요. 요거에 대응해서 머스크는 또 우리 선동과 날조에 또 불을 붙이기 위해 오픈 AI가 전혀 오픈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 주장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의 그록 AI를 까겠다라고 이제 발표만 했어요. 그록 AI를 오픈소스화 시키겠다라고 발표만 하고 이것이 진정한 오픈된 AI가 AI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한 주가 안 됐나? 한 주 이내로 발표를 한다더니 아직 소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내용 머스크가 오픈소스화를 시킬지 안 시킬지는 확정이 안 됐고요. 일단은 오픈 AI는 오픈되어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록 AI의 소스를 공개하겠다고 했으니 이제 조금 보다가 일주일 지나면 또 이제 오픈 AI가 반응하겠죠? 너희 왜 일주일 지났는데 안 까니? 이러면서
재밌게도 사네요.
지금 소송 문서가 6쪽짜리인데 단어들이 정말 대단해요. 한번 궁금하시면은 읽어보시라고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네
아마 진짜 선동과 날조전으로 갈지 이거를 그냥 받아들여 법원이 오케이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픈 AI에서도 제 의견을 얘기를 해놔야지 뭐가 될 것 같은데 하니까 로펌 고용해가지고 지금 대응하는 것 같고
저는 제가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굳이 이렇게 반응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네 뭐 이미 벌어진 일이고요. 그런 상황이니 뭐 이거 어떻게 지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저 땅콩이님.
미국에서 톡 금지법이 하원을 통과했는데 이 틱톡 금지법은 사실 틱톡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아니고 미국의 뭐 적성국 혹은 잠재적인 적성국에서 의 회사가 만든 앱을 뭐 배포하거나 뭐 서비스 해주거나 업데이트 해주면 안 된다 이런 법이거든요. 사실상 틱톡이고. 근데 그 법안에 서문에 틱톡이라고 적혀 있긴 해요. 물론 틱톡과 같은 뭐 바이트댄스와 같은 회사가 어쩌고 저쩌고라고 서문에 적혀 있긴 해요. 근데 법안 본문에는 틱톡 금지 이렇게 딱 해놓은 건 아니고.
네. 근데 여기 해당되는 게 거의 틱톡밖에 없다.
물론 그 외에 네, 해당하는 앱들도 있으면 이제 못 올라오기는 하긴 한데 그래서 이 틱톡이 금지 그 금지법이 통과가 돼서 아마 3원에 올라갔던 거 그럴 거고 거기서도 아마가 통과가 되지 싶고 그리고 바이든은 대놓고 나한테 오면은 서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아마 통과가 될 거예요 이러면은 그래서 틱톡은 아마 180일인가 이내에 중국 회사인 뭐 바이트댄스가 손 떼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 기간 이내에 손을 떼지 않으면은 미국에서 금지될 예정이고요. 이게 놀라웠던 게 그 하원의 소위원회가 있었어요. 아마 그 정보통신부 소위원회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틱톡이 우리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이유를 뭐 정보 인텔 그러니까 첩보를 공개를 했는데 그걸 본 50명의 하원 의원들이 중력급이겠죠. 이제 양당의 의원들이 50대 0으로 만장일치로 이거는 금지해야 된다면서 통과를 시켜서 상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당이 그렇게까지 동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미국에서. 그 정도로 미국에서 틱톡 금지 진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금지는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아유. 뭐 정작 그 트럼프는 또 마음 바꿔서 지금은 안 된다고 한다는데
표현의 자유 위원회에서.
예, 예. 사실 트럼프 때문에 이 난리가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틱톡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하나 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대표적으로 블리자드 액티비전 블리자드 엑시트하고 이제 할 거 없는 저 바비 코치기 사겠다고. 그랬다는데. 근데 이게 틱톡이 얼마의 가치를 매길 수 있냐의 문제도 있고 지금. 그죠? 뭐 거의 몇 조 원의 가치를 매겨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긴 하던데. 그래서 뭐 그런데요. 그 뭐야? 틱톡에서 이제 뭐 얘기했듯이 그 아예 앱에다 띄운다대요. 그 뭐냐? 여러분의 저 그 전화하세요.
그렇죠. 그 여러분의
의원들에게 전
그렇죠. 네. 여러분 지역구 의원에게 전화를 하셔 해야 이걸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놀랍게도 10대 20대들이 의원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 전화를 받고 의원들이 놀래가지고 와 틱톡이 이제 10대 20대들을 조종하고 있다면서 더 역효과를
내서 선동을 할 줄다 또 다시 뭐 그죠 일단 1번 어차피 10대들은 투표 권한이 없죠.
투표권이 없다.
예, 네,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뭐 일단은 1번 어차피 씹을 거고요. 의원들은 어차피 내 밥줄과 상관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야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뭐 문제될 게 없다. 2번 아, 뭐 얘기하셨듯이 아니 얘네들이 10대들을 선동과 날조하고 있잖아.
날조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움직이는 데는 성공했기 때문에
예, 선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됐어. 그러면서 이제 이 법에 더 당위성이 생겼다. 아. 뭐 일단 그들의 마인드에선 그렇죠. 그들의 관점에선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뭐냐 그 이 이게 지금 이 법안 자체가 일단은 거의 만장일치로 거의 80% 뭐 하원만 통과한 상태인데 거의 뭐 찬성이 80%를 넘었다 그랬거든요. 묐 350 얼마 이런 때인데.
그렇죠. 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상원까지 통과돼서 자기 앞에 오면은 거부권은 행사 안 할 거다. 사인을 할 거다. 라고 했다는 거는 뭔가 있긴 있나 보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그 의원들 빼곤. 이게 약간 그건 거죠. 약간 그 틱톡 쪽에 왜냐 이쪽 이제 정치권에서도 틱톡이 실제로 중국의 앞잡이고 이제 뭐 10대들 우리의 10대들을 세뇌시키고 뭐 이런다라는 거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제시를 못 했고 사실 틱톡도 어떻게 역으로 이제 틱톡도 우리가 뭐 중국에 한테 조종 뭐 이제 공산당에 조종당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를 사실 제시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양쪽이 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참 이게 누구 딱 누구가 그거라고 참 손을 들어주기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조종을 안 당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라고 하면 답이 없죠. 이건 죄 안 지은 사람 보고 죄 안 지은 거 증명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근데 그 논리가 먹힐 상황이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뭐 옛날에 그런 거 뭐 그런 거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뭐 프로젝트 텍사스라 그래서 뭐 미국 그 미국의 이제 그 틱톡 그런 거는 다 미국 서버에서만 돌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뭐 오라클이랑 뭐 해고 뭐 저 무슨 저 데이터 투명성 센터라 그래서 무슨 저 그 초대 뭐 기자들 초대해서 했다는데 뭐 그 거기 다녀온 사람 말로는 그건 이건 약간 쇼 같아 그냥 뭐야 뻥카 그냥 저 뭐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고 보니까 뭔가 증명을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긴 했나 봐요 틱톡 쪽에서도 근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어서 그렇지. 네, 그 다음은 이제 저 유럽으로 넘어가 보죠. 저 DMA 관련 소식들이 좀 더 있죠.
아 지금 유럽에서 이제 메타가 그 왓츠앱을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왓츠앱이요. 왓츠앱이요.
왓츠앱을 예 왓츠앱을 열게 됐고 이 게이트키퍼로 선정됐기 때문에 열어야 했는데 열게 됐고 그 시그널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일단은 열게 됐습니다. 그 시그널 프로토콜은 이제 종단간 암호화도 지원되고 뭐 각종 장점이 있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열게 됐고 뭐 이 이후에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고려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시그널로 열게 됐고 이 이후에 뭐 이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외부 파트 외부 앱과 주고받게 되었는데 그때 뭐 그때 주고받은 메시지는 파트너 메시징 서버에 당연히 알아서 저장을 해야 되고 안전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뭐 그래 이 메타는 뭐 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뭐 순조롭게인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하고 있는데 네 애플은 계속해서 뭐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애플 뭐 좀 몇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 보도 자료가 나왔나 뭐 하여튼 그런데 그 애플이 저 웹사이트를 통해서 앱을 설치할 수 있게 해주겠다 EU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 갑자기 엥? 뭐지? 이러고 해서 딱 자세히 들어봤는데 뭐 애플이 그렇게 쉽게 그런 걸 허락해 줄 리가 없죠. 일단은 iOS 17.5부터 될 것 같고요. 왜냐면 봄부터 제공한다 그랬으니까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설정해서 외부 설치 허용을 따로 켜줘야 되고요. 뭐 그것까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올라오는 앱들 역시 애플의 리뷰 프로세스를 다 거쳐야 되고요. 뭐 이것도 사실 뭐 서드파티 앱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오는 앱들도 사실은 다 애플의 리뷰 그거를 거치나? 아마 거칠 거예요. 그래서 그 최소한의 이제 보안 체크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뭐 이것도 놀라운 건 아닌데. 근데 이게 또 이거를 굴릴 수 있는 개발자 계정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조건들이 보니까 일단은 뭐 유럽에 이제 법인이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뭐 이거는 다른 DMA 준수 조건들도 다 똑같았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2년 이상 이제 생성된 지 2년 이상 경과된 계정일 거. 그리고 별 문제가 그때까지 문제가 없었던 계정일 거. 예를 들어서 에픽은 안 되죠. 요번에 그때 뭐야 저 포트나이트 소송을 하면서 날라갔기 때문에 안 되죠. 에픽은. 그리고 이게 가장 웃긴 건데 EU에서만 EU 지역 안에서만 설치 100만 건이 넘을 것. 설치 100만 건 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웬만한 저 인디 개발자들 앱은 100만 건 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실제로 할 수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적을 거다라는 뭐 그런 게 있었고요. 왜 이거를 한꺼번에 안 하고 참 뭐 계속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또 EU랑 계속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겠죠. 너 이거는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계속 옆에서 계속 애플을 압박하고 있고, 근데 애플이 아 그래 할게요 이러면서 이제 억지로 일을 하는데 정말 이런 거 조건들을 보면은 정말 억지로 한다는 게 정말 잘 보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EU가 저 애플한테 저 거의 20억 달러 그러니까 20억 달러면 얼마니? 저 2조 원? 2조 원에 2조 몇천억 원의 벌금을 때렸습니다. 바로 이제 스포티 이제 저 음악에서의 독점, 그 플랫폼 독점적 지위를 사용해서 이제 저 스트리밍 음악 시장에서의 불법적인 경쟁을 뭐냐, 부정 경쟁을 했다. 뭐, 예를 들면, 뭐, 그거죠. 뭐, 이게 사실은 이제 스포티파이가 몇 년 전부터 뭐 계속해서 저 청원하고 뭐 모시게 하고 이랬던 건데, 뭐, 그런 겁니다. 뭐, 애플은 뭐 저 애플 뮤직 그거에서 30% 안대 가지 않냐. 뭐, 그리고 애플 뮤직이 시스템 앱이고 뭐 등등등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게 약간 두 가지만, 이제 약간 좀 양쪽 입장이 다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애플이 플랫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애플 뮤직을 푸시한 건 맞죠. 그거는 팩트입니다. 뭐 그거 맞고 뭐 그렇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티파이는 여전히 1위죠. 독점적 사실 스트리밍 음악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여전히 갖고 있죠. 사실 스포티파이가. 그래서 이게 애플이 그런 짓을 한 거는 맞는데 그런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그거죠. 그 뭐야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최근에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크롬에서 빙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세요. 그 팝업으로 계속해서 띄운대요. 윈도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짓이 드럽긴 하지만 효과가 있는 드러운 짓은 아닌데 뭐 하여튼 좀 이거 보면서 좀 약간 그런 이거는 사실은 좀 제가 봐도 좀 무리수이긴 한데 이게 스포티파이가 유럽 기업이라서 약간 그런 이거는 좀 킹리적 가심 뭐 이런 거 이게 그런 것도 좀 있긴 한데 하여튼 뭐 이러나 저러나 애플이 실제로 그런 짓을 한 건 맞고 뭐 효과가 있었던 없었던 근데 뭐 애플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뭐 20억 달러가 그냥 한 분기 매출 한 분기 매출의 4분의 1 뭐 그 정도밖에 그 정도라서 뭐 일단은 애플은 당연히 항소했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긴 뭐 저 입장문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애플이 뭐 스포티파이 지금 이제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뭐야 애플 IAP도 안 써요. 그래서 30%도 안 내고 뭘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이제 저 스포티파이는 애플한테 땡전 한 푼 안 내고 이제 이런 거를 구축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이런 뭐 이따가 이제 또 얘기하겠지만 애플이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게 과연 좋은 생각인가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전. 순위가 어떻게 됐건 잘못한 거 맞기 때문에 벌금 맞는 건 전 적절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금액이 생각보다 전 만약에 애플의 행동을 벌금으로 바꾸려고 했다면 이것보다 더 커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진 않았고요. 그리고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예시가 나왔는데 사실 그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브라우저 가지고 똑같은 장난치다가 크게 혼났는데 지금 또 하고 있는 게 좀 의외네요.
뭐 그건 계속 그러잖아요. 그 빙을 어떻게든 하려고. 사실은 크롬이 사실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난리 나면서 이제 생긴 구멍을 채운 거잖아요. 크롬이 뭐 몇 년 뒤 한참 뒤에 채운 거긴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뭐.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스포티파이도 그렇게 뭐 얘네들이 썩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들어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스포티가 뭐. 잘하고 있건 아니건은 별론이고 애플이 예, 부당한 지위를 이제 부당하게 본인의 지위를 활용해서 경쟁을 저해한 건 맞으니까 벌금 맞아야죠.
근데 뭐 제 생각에 이것도 뭐 애플이 항소하고 이러면은 그냥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좀 없지는 않아 보여요. 이게 또 DMA랑 또 나오고 DMA랑 겹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거라서 그냥 DMA 뭐 여기 몇 그냥 DMA 준수하는 걸로 그냥 대충 퉁치고 그냥 끝낼 수도 있고 그 와중에 또 에픽이랑도 또 뭐가 있었는데 에픽이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이제 에픽이 스웨덴 지사를 이용을 해서 이제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저 서드 파티 앱 마켓플레이스를 할 거다. 뭐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애플이 이거를 이 계정도 정지시켰다가 이제 말이 나오니까 풀어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스포티파이랑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에픽은 이미 애플의 개발자 규정을 공개적으로 위반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뭐 저 포트나이트 소송에 발단이 됐던 IAP 우회 사건 때문에 사실은 그거 일단은 그 사건 때문에 결정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졌고요. 그 소송을 패소를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패소를 했고요. 왜냐면은 이런 악법이긴 악법이었으나 니네들이 그 법을 어긴 거는 팩트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패소를 했었고 최종 패소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정을 만든 건데 이제 뭐 에픽 쪽에서 이제 그 이메일을 공개를 했어요. 이제 필 슐러랑 이제 이메일을 한 건데 막 필 슐러가 이제 저 그 에픽한테 니네는 지난번에 규정을 어겼었고 그것 때문에 소송도 했는데 근데 너의 대표가 그렇게 우리의 그 정책을 대놓고 계속 비판하는 상황을 봤을 때 니네들이 또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니네들은 규정을 위반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해라. 라고 해서 뭐 팀 스위니가 답장을 보냈답니다. 뭐 우리는 규정을 지킬 거고 이거에 대해서 뭐 의문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연락해달라. 라고 하고 나서 며칠 뒤에 개정을 정지했대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것 때문에 또 말이 많아지니까 이제 애플이 또 슬쩍 개정을 복구를 했죠. 이게 사실 애플이 그런 우려를 뭐 갖고 있는 거는 뭐 그렇다 쳐요. 뭐 실제로 뭐 에픽이 규정을 위반했던 건 맞으니까 그것 때문에 소송도 패소했고 근데 그 이후로 벌어진 이런 일련의 그 뭐 이 촌극은 좀 애플답지 않, 그러니까 그 정도 크기의 대기업이면은 해서는 안 될 그거였던 거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모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애플 이런 경영진은 진짜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좀 뭔가들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조니 아이브가 그랬고요. 조니 아이브도 뭐 이제 애플 커리어 말년에는 저 나비형 키보드라는 희대의 저 흑역사를 만드시고 은퇴를 하시고 그다음에 필 슐러도 원래는 필 슐러가 전 세계 마케팅 수석 부사장이었다가 약간 일선에서 물러난 뭐 애플 펠로라는 지금 직위로 앱스토어를 맡고 있거든요. 근데 필슐러가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방식이 확실히 여러 논란거리를 낳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DMA에서 완전히 제대로 된 타겟을 당하고 뭐 아까 위에 얘기한 뭐 EU에서 20억 달러 벌금도 받고 뭐 DMA 뭐 계속해서 뭐 이거 해야 되고 이런 이 모든 사안이 사실은 결국 그 필슐러가 그딴 식으로 앱스토어를 운영해서 뭐 물론 팀 쿡이 그거를 용인한 것도 문제이지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애플의 주장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들 야 니네들 아이폰이 없었으면은 너네는 사업을 못 했어. 근데 이제 이 개발자들 쪽에 중에는 우리가 없었으면은 아이폰이 없었어. 아이폰이 이 정도로 성공을 못 했을 거야. 이게 약간 이게 서로의 주장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꼭 애플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저 앱스토어 30%를 통한 그 서비스 그로 인한 매출을 어떻게든 지키려 하는 걸까? 그렇게 이게 이렇게 다른 뭐 애플이라는 그 회사 이미지까지 갉아 먹으면서 그것 때문에 잠재적으로 이제 아이폰 매출이 떨어질 뭐 아이폰이나 이제 다른 하드웨어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리고 지금 뭐 저희가 얘기했지만 이제 비전 프로가 이제 론칭한 지 이제 거의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앱을 굉장히 그런 개발자 스토리를 굉장히 푸시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난리를 벌이면서 이제 비전 프로의 그 앱 스토어까지 이제 손해를 보면서 이직거리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네, 저는
이해는 돼요. 사실 애플이 지금 매출을 올릴 만한데 서비스 쪽 매출이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30% 요걸 까딱 잘못하면은 30%로 얻는 이 서비스 매출이 크게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래서 그걸 놓칠 수 없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애플이 아이폰의 사용 경험을 굉장히 잘 통제해오고 있었는데 그 이거를 조금 잘못 열어주는 순간 그 지금까지 잘 관리되었던 경험이 안드로이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이라는 그 두 가지 우려가 애플이 저렇게까지 나오는 이유가 아닌가 싶고 저는 충분히 이해 애플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애플은 구글이 아니기 때문에 구글처럼 이제 많이 깔아서 거기서 광고로 돈 버는 그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 방향성은 충분히 전 이해가 돼요.
근데 뭐 그게 정도껏 해야지인 거죠, 사실.
그 정도껏에 대한 대답이 애플의 대답은 이거인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이게 이렇게 집착함으로써 도리어 역으로 이제 법적으로 더 크게 두들겨 맞으면서 애플이 예상한 것보다 애플이 그냥 적당히 열어줬으면 됐을 것보다 더 매출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법으로 강제적으로 이제 매출을 더 칼질당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
애플은 애초에 그래서, 적당히도 열어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 아예.
네, 그렇죠. 근데 뭐 모르겠어요. 진짜 이유를 얕봤나? 약간 설마 뭐 우리를 갖고 그렇게 하겠어? 약간 그런 생각을 한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뭐 그것도 그렇고 뭐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저 타협점으로 다른 거는 다 열어주되 게임만 열어주지 않으면 되지 않겠냐. 게임 어차피 대부분 그 30% 앱스토어 30% 대부분이 이제 게임에서 나오거든요. 게임 그런 뭐 아이템들 뭐 이런 거 그런 거 구매하는 거기서 이제 대부분에서 그 30% 그 수수료의 대부분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럼 무슨 근거로 게임을 차별하냐가 문제죠. 법대로 유럽이 시켜서 열 거면 다 이제 다 열어야 되는데 유럽이 게임은 안 열어도 돼라고 얘기했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뭐 아니가 그러니까 그거죠. 애초에 그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다 열으라는 압박을 처음에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차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늦었다는 거죠. 늦었고 애초에 만약에 게임 빼고 다 열어줄게라고 했으면은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EU나 뭐 어디든 다 이렇게 그렇게 규제 칼질을 그 정도로 당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것 같아요. 물론 저 에픽은 마음에 안 들겠지만 게임이니까. 마지막으로 저희 M3 맥북 에어 얘기를 좀 할게요. 이번에 나왔습니다. 저희 3월 달에 지금 애플이 이것저것 많이 내놓을 거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일단은 막 아이패드 프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일단 맥북 에어만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뭐 똑같습니다. 뭐 다 똑같고요. 심지어 웬일로 가격이 동결이 됐어요. 뭐 그동안 뭐 환율이 많이 안 오르긴 한 건지. 그래서 M3 그러고 이제 M2가 지금 이제 140만 원, 139만 원으로 떨어졌거든요. 맞을 거예요. 139만 원. 그래서 뭐 이번에 M1이 단종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맥북 에어의 아이코닉한 모양이라고 하는 그 웨지 모양의 그 디자인이 사라지고 이제는 모두가 납작한 노트북이 됐고요. 좀 근데 이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향수적인 그런 거를 좀 많이 얘기하던데 두 분은 좀 이런 웨지 디자인에 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웨지 디자인이 약간 무릎 위에 놓고 칠 때는 살짝 편한 느낌이 있는데 전 딱히 선호하진 않거든요. 그냥 똑같은 조건이면 웨지 디자인을 고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웨지 디자인인 이상 똑같은 조건이일 수가 없거든요. 어딘가에서 뭔가 빠질 거기 때문에 웨지 디자인이면 배터리가 줄어든다거나 포트 개수가 줄어든다거나 그래서 웨지 디자인 딱히 그립진 않습니다.
뭐 기사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뭐 하여튼 그것 때문에. 그래서 누구는 어떤 분은 뭐 M1 맥북 에어를 다섯 대를 살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망가지면 바꿨으려고. 그리고 뭐 저 티톱님은 그 디자인을 쓰셨잖아요. 뭐 인텔이긴 했지만.
예, 네, 그렇긴 했는데 사실 저는 크게 이렇게 디자인에 뭐라 그래야 되지? 별 영향을 안 받아서
감흥이 없는.
네, 감흥이 없는.
그렇고 보니 뭐 제 회사 컴도 M1 에어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굳이 억지로 이제 깎이는 웨지 디자인 할 바에는 그냥 M2 디자인처럼 하고 배터리 더 넣고 포트 하나 더 넣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 아, 뭐 들어가긴 했나? 그 뭐야?
맥세이프 하나 들어갔죠?
네, 한번 네, 뭐 들어갔다고 합시다. 칩시다.
이론상 더 뭐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급 나눠야 되기 때문에 넣을 것 같진 않고.
어, 뭐 그 와중에 여기서 이제 그나마 좀 유의미하게 크게 바뀐 부분이 이제 그거죠. 그 디스플레이 지원이 좀 바뀌었는데 원래는 디스플레이가 M1하고 M2는 이제 내장 디스플레이랑 외장 모니터 하나 확장이 가능했는데 이상 외장 무조건 외장 모니터는 한 대만 가능했거든요. 한 대만 연결할 수 있었고 뭐 이거를 저 뭐야 리드를 열던 닫던 뚜껑을 열던 닫던 이제 하나만 할 수 있었는데 M3부터는 두 대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저 뚜껑을 닫는 한에서는 이제 두 대로 확장이 가능한데 이게 뭐 내부적으로 좀 구조가 뭐 M2부터 좀 달라졌다고는 해요. 원래는 이제 M1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컨트롤러가 이제 M1 이제 베이스 이제 M 칩들은 다 이제 디스플레이 컨트롤러가 최종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그 둘 중 하나가 무조건 내장 디스플레이로 직결이 돼 있대요. 내장 이제 뭐 맥북들 같은 경우는 내장 디스플레이로 직결이 돼 있고 그다음 맥미니 M1 맥미니 같은 경우는 하나는 이제 썬더볼트 하나는 이제 HDMI로 돼 있어서 M1 맥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모니터 두 대를 쓰려면은 무조건 한쪽은 썬더볼트, 한쪽은 이제 무조건 HDMI에 꽂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확장을 해야 했는데 M2부터는 이제 외장 디스플레이나 내장 디스플레이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이제 이 디스플레이 컨트롤러가 동작하는 구조가 좀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M2 맥미니 같은 경우는 썬더볼트 포트만으로 이제 두 대 확장이 가능해졌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하는 모니터가 모두 썬더볼트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애플이 가지고 있는 애플의 모니터만으로 뭐 이제 디스플레이 확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M1 맥미니는 한 대만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M2부터는 이제 두 대의 이제 저 뭐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던 아니면 뭐 저 프로 디스플레이 XDR이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고. 그렇다면 아마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론적으로 M2 노트북들도 이 기능을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애플이 급 나누기를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열어줄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애초부터 가능했으면은 M2 때부터 이미 이거를 확장해줬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안 했다는 거는 뭐 다른 이유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뭐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M3 맥북 프로 같은 경우 또 이제 저희가 제가 작년에 나왔을 때 똑같은 얘기를 이제 또 했었죠. 아니 맥북 프로라는 물건이 디스플레이 하나밖에 확장이 안 되는 거는 좀 심하지 않냐라고 했었는데 네 웃깁니다. 그래 그것도 그래서 이번에 소프트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렇게만 해줘도 물론 이제 저 여전히 디스플레이 자체는 최대 두 대가 되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외장 두 대로 빼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한 것만으로 그래도 뭐 좀 기업 환경에서 좀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죠, 저 땅콩이님?
그죠. 예를 들어서 재택을 할 때는 뭐 이걸 쓰고 회사에 가면은 막 각 자리마다 모니터 두 개 깔려 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고 뭐 집에는 모니터가 두 개 있고 회사에선 뭐 모니터 스테이션 있고 뭐 그런 경우에는 클램쉘 모드로 덮어놓고 이제 큰 모니터 두 개로 작업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물론 그 와중에 난 내장 모니터까지 써야겠어라는 분들은 예, 안녕히 가시고 그런 분들은 프로 사십시오.
사실 제가 아쉬웠던 거는 무조건 뚜껑을 닫아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은 뭐 하다못해 뭐 물론 이제 그 노트북 내장 디스플레이는 안 써도 노트북에 키보드랑 트랙패드는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셋업을 쓰려면 무조건 외장 키보드랑 마우스든 트랙패드든 필요하죠. 그게 있어야지만 이거를 쓸 수 있는 왜냐하면 뚜껑 무조건 닫아야 되는
이게 왜 그런지는 대충 알 수 있는 것 같은 게 그러려면은 뚜껑이 클램쉘에서 뚜껑이 열렸어도 디스플레이가 차단되어야 되는데 내장 디스플레이가 차단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추가 부품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거 그렇게까지 못 해주겠다가 애플인 것 같은데요.
최소한 저 매직 키보드랑 트래프 쓰시고 뭐 하여튼
나 이 그 추가 부품 들어갈 자리도 없거니와 그러면 원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난 그렇게까지는 못 해주겠다. 이건 이 닫고 닫은 상태에서 두 개를 지원하는 거는 칩단에서 설계로 어떻게 되는데 지금 구조에서 안 닫고 하려면 안 뭐냐 열린 상태에서 내부 디스플레이를 차단하고 두 개까지 지원하려고 하면 추가 부품을 추가 칩을 써야 된다. 이거는 못 해주겠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끝나는 게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뭐
예, 먹스 예. 같은 게 들어가야 된다인 것 같은데 난 못 해주겠다 예. 이거잖아. 예.
맞습니다. 뭐 결국은 네 저는 사실은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계속 이런 말 하거든요. 뭐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맥북에서 이거 사양 넣고 넣고 하면은 조금만 더 하면 맥북 프로 살 수 있다 이러는데 저는 여전히 그 M2 나왔을 때도 얘기했지만 맥북 에어의 진짜 강점은 그 가벼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노트북을 샀다면 저는 맥북 에어보다는 아니 맥북 프로보다는 맥북 에어를 샀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그 어차피 제가 집에서는 모니터를 연결하고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뭐 물론 맥북 프로 디스플레이 훨씬 좋습니다. 그 120Hz 되고 HDR도 되고 그런데 제가 그거를 혜택을 볼 일이 잘 없어요. 이 14인치 화면으로 내가 뭐 HDR 영상을 볼 것도 아니요. 뭐 물론 120 좋습니다. 120 좋은데 제 모니터 사실 165까지 되는데 이제 macOS에서는 120까지밖에 안 이제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뭐 하여튼 어차피 모니터에서 120은 충분히 즐기고 있고 사실 뭐 HDR은 참 개륵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맥북 프로의 디스플레이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블루님이 들으면 식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 디스플레이가 딱히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이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아마 저는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다시 이제 맥북을 샀다면 맥북 에어를 사지 않았을까 싶어요. M3 13인치 맥북 에어에서 사양을 뭐 CTO 사양을 적당히 넣어서 불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전 M2 16인치 쓰고 있는데 지금 M3 정도 사양이면 M3 에어 15인치로도 제 용도에선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가능해요. 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저는 HDR
인정하기 싫은가요?
디스플레이를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볼 때 잘 쓰고 있기 때문에 HDR 디스플레이가 에어에 들어가는 시점이 온다면 진짜 에어를 살 것 같고
뭐 OLED로 나오겠죠. 언젠가 OLED를 넣으면 HDR
OLED가 나오거나 성능은 사실 충분히 에어로도 가능하고 이제 램이 문제인데
뭐 24까지는 되죠?
예, 24 넣고 거기다 SSD 올리면 사실 프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카운터할 수 있는 게 그건 거잖아. 뭐야 가벼움이죠. 저는 휴대를 많이 하니까 많이 들고 다니니까 그 휴대의 강점에서 사실은 근데 사실 어차피 16인치를 쓰고 계시면은. 어차피 15인치 에어를 아무리 풀옵션을 해도 16인치는 거의 아오안 아니에요. 여전히 너무 가격차가 높지 않나? 보통은
그것도 그렇고,
15인치랑 15인치랑 14인치 맥북 프로를 비교를 하잖아요. 사실은 보통은
저도 들고 다니긴 하는데 차 만약에 뚜벅이 시절에는 진짜 16인치가 부담이어서 안 샀을 건데 일단 뚜벅이가 아니겠다는 점 그리고 조금이라도 화면이 더 큰 게 좋더라고요. 이제 문서 작업할 때도 좀 더 큰 게 좋고, 뭐랄까요. 예전에 14인치, 13인치로 하던,로는 이제 화면을 꽉 채워야 겨우 했던 거를 16인치, 이제 15인치급에서는 3분의 2 정도만 쓰고도 이제 충분히 보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다른 거 띄워놔도 될 정도니까, 15, 이제 13, 14는 이제 앞으로 볼 일이 없을 거고, 15, 16 놓고 고민하겠죠?
저는 여전히 좀 이게 15인치 16인치 제가 이제 15인치 디에디트에 이제 15인치 맥북 에어 리뷰를 쓰면서 그때 이제 썼을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이 너무 이제 15인치를 할 수 있는 가방이 별로 없구나. 거의 다 배낭만 겨우 그러니까 14인치는 이제 워낙 이제 기존 13인 원래 이제 기존 13인치 맥북프로에서 사실 베젤을 많이 줄였다 보니까 약간 거의 13인치나 다름없는 크기가 돼서 좀 뭐 원래 13인치 맥북프로 쓸 때 들고 다녔던 가방에 어거지로 넣으면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든. 근데 뭐 카메라백은 안 되던데 뭐 하여튼. 근데 15인치는 확실히 배낭 아니면은 그냥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좀, 아, 물론 화면 큰 거 좋아요. 화면 큰 거 좋은데, 저는 그게 아무래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를 아무래도 좋아하다 보니까 뭐 어디 카페 가서 일하고 이런 거를 뭐 가끔씩 이제 뭐 분위기 전환한다고 이러면서 일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 뭐, 일단은 진짜 맥북 프로는 진짜 묵직한 것도 있고요. 이제 막 어깨가 슬슬 이제 14인치 맥북 프로도 슬슬 어깨가 좀 아파올라 그래. 근데 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 그냥 그쵸 그 뭐야 가방도 좀 가볍게 들고 가고 싶은 가방에는 당연히 어 16인치 15인치 16인치는 안 되고 약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결국은 네 선택을 하게 되는데 네 일단은 제가 한번 지금 궁금해서 어 여러 가지 뭐야 맥북 에어 이제 지금 제가 원할 만한 사양으로 지금 하나씩 맞춰보고 있거든요. 어 일단은 제가 맥북 에어는 끝냈고 이제 맥북 프로를 할 겁니다.
Many many minutes later.
18기가에서 36기가 올라가는데 54. 나 M1 프로 살 때도 이랬나? 그래서 가격을 제가 뭐 대충 스펙을 짜봤는데 일단은 어 13인치 맥북 에어 어 제가 포함 메모리 24기가를 쓰려면은 M3 칩이 무조건 제일 이제 그 뭐야 칩 안 뭐야 그 코어 안 꺼진 이제 모든 코어가 동작하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서 어 업그레이드가 자동으로 됐고 그다음에 1테라 SSD를 해서 나온 게 이제 267만 원입니다. 세죠? 그리고 이제 이 똑같은 사양을 제가 14인치 맥북 프로에서 맞춰봤어요. 똑같이 24기가 통합 메모리에 1테라 SSD. 여기는 이제 1테라 SSD가 기본이었습니다. 이게 320만 원이고 320만 원이니까 대충 하면은 한 4,50만 원 차이 나는 거예요. 43만 원 차이 나네. 그리고 이제 M3 프로를 완전히 기본으로 하고 뭐 36기가 통합 메모리 해서 1테라 하면은 380만 원 나오고요. 옛날에 13인치 내가 제가 딱 그 신조를 그러니까 각자의 이제 그 신조를 가지고 난 작은 무조건 작은 화면이다 무조건 큰 화면이다 이런 상태에서 딱 정하면은 이게 가격 차가 꽤 크기 때문에 사실 그랜저병이 발동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크기에 그 화면 크기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좀 뭐라지 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랜저병 발동이 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저는 한참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만약에 지금 당장 이제 노트북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왔더라면 저는 아마 맥북 에어를 샀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지금 맥북 프로를 370만 원인가에 맞췄거든요. 이 사양을. 근데 뭐 그때에 비해서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죠. 지금 M1 프로인데도 37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사본 노트북 중에서 가장 비싼 노트북이었어요. 물론 더 성능이 있으면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뭐 그 애플한테도 한 소리지만, 땅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좀. 하여튼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샀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 티점님이 맥북 에어를 사셨던 시절에는 맥북 에어가 참 듀얼 코어에 참 힘들었던 때라서, 인텔이 참 힘들었던 때라서 그랬는데, 요즘은 맥북 에어가 기본기가 워낙 좋으니까, 저는 정말로 막, 내가 크리에이터고 사실 뭐 웬만한 이제 4K 동영상 편집도 맥북 에어면은 그냥 충분히 하거든요. 특히 뭐 그냥 아이폰에서 촬영한 거 편집하는 건 사실 그런 거 용도로 사실 프로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 하여튼 정말로 내가 정말 프로다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 물론 이제 돈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자신이 이제 돈을 이런 방식으로 쓰고 싶다고 하시면은 저는 뭐 당연히 그거를 말릴 순 없는 거지만 그냥 잘 생각해보시라는 거죠. 보통은 에어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쿠도캐스트는 아시다시피 애플 팟캐스트랑 스포티파이,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다뤘던 내용 kudokun.me/cast/208에 들어오시면 오늘 다뤘던 내용 이제 기사로 정리해놓으니까 시간 나시면 들어오셔서 기사도 읽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뵐게요. (목소리) 네, 그래도 덕분에 소녀름 잘 들었습니다. 뭐 앨범 좀 추천하는, 그러니까 저랑 저 땅콩오갱이 저 뭐지 애플 명동 애플 스토어에서 저 소녀름 저 세션이 있었습니다. 뭐라 그래야 되지? 공연을 했다고 해야 되니? 맞지?
이게 애플 투데이 네,
투데이 애플 세션은 애플 세션에서 이게 요즘 애플 뮤직 클래식컬을 론칭하면서 이제 기념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누구 초청해서 한번 하지 않았었나?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임윤찬이었나? 임동혁이었나?
아, 맞아. 임윤찬이었던 것 같다. 맞다, 맞다.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제 소녀름을 초대를 해서 되게 말씀도 되게 잘하시고, 뭐, 그렇더라고? 그 인터뷰할 때도.
그러니까, 예, 방송에서 진행을 한 3년인가 했죠? 2년인가? 물론 새벽 방송이라서 아무도, 그, 진짜 보는 사람만 보는 방송이긴 한데.
그럼 뭐, 글도 쓰시고 뭐 이런다며.
책도 냈고, 예.
그래서 뭐, 지금은 제가, 그래서 손여름 앨범을 찾아보다가 지금은,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모음 앨범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들어보고 있어. 이게 작년에 나왔었네. 근데 그 애플 뮤직 그 독점으로 나왔다는 앨범은 좀, 짧긴 하더라고.
그게 싱글이니까.
싱글이어서. 싱글이어서 그런지.
뭐지? 아, 고민하는 사이에 쿠팡에서 메르세데스 포뮬라 1 매진된 것 같아.
뭘 하는
레고 포뮬라 1. 메르세데스 게 나왔어.
샀다, 이미 샀다 그러지 않았어?
작은 거 샀는데 큰 거 고민하고 있거든. 있었거든.
뭐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그건 이제 레고 스토어 가셔야죠 뭐.
레고로 가야 되나?
레고 가야지 뭐. 그러니까 걔네 어차피 근데 막 가격 그거 동결 좀 동결해서 그런 거 없지 않아? 뭐
이번 게 잘 나와가지고 잘 팔리는 것 같다고. 물론 지금 레고 스토어에는 있는데.
이게 잠깐만, 왜 레고가 이게 왜 미국으로 돼 있냐 나는. 아시아 파시픽. 어떻게 생겼나, 사실, 저 레고를, 아, 이거는 테크닉이구나. 레고를 사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문제긴 한데.
집에 놓을 데가 없습니다, 여기 레고 스토어에 있다.
레고 스토어에는 있구나. 그래서, 고민만 하고 있어. 이번 게 워낙에 지난 것보다 잘 나와가지고.
30만원이네.
슬릭 타이어에다가 DRS도 있고, 휠 조향도 되고, DRS라고 하면 모르겠구나.
DRS 알지? 저 디스폴러 아니야? DRS가 디스폴러 맞지? 그 특정 구간에서만 작동시킬 수 있는 그걸
해갖고. 약간 플랩에 가깝지?
아, 플랩 그래. 그거 딱 내려갖고 순간적으로 추월 가속할 수 있는 거.
내린다기보다 올리죠. 올려가지고 딱 그렇죠. 항력을 줄여서 한 15km 정도 더 나오게. 그리고 이거를 고민만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레고는 그렇다니까 사도 놓을 데가 없어요.
지금 작은 것 고민만 하고 있어. 이게 만약에 이 똥차 벤츠가 아니라 레드불이었으면 샀다.